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파일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건입니다.
어떤 회사는 내부 고발 직원의 PC를 포렌식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모으고 소송을 건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기업은 이제 사내 감사팀이나 이 컴플라이언스 팀을 설치하고 이 기업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e-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일상화된 이 영리법계국 국가들은 아주 중요하게 이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내부의 전자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 그리고 이 기업 내부의 감사 적정성, 적법성 확보 이것 자체도 굉장히 정확한 파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행정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내부 감사 전문가로서 법승에서 행정팀 책임 변호사로 맡고 있는 안성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내 감사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 사건 2006년도 판례를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네. 적법하게 사내 감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절차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체계화된 좀 진일보한 판례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왔을 텐데 네. 그거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런 사례들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사내 감사 활동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담당한 직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한 컴퓨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근데 그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그 메신저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그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섣불리 징계나 해고를 했다가 후에 법원에서 그 징계가 위법하다, 해고가 위법하다고 하면 손해배상도 이만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부 감사가 적법성이나 적정성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피해다. 라고 확정이 되게 되면 실제 손해배상까지 진행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예, 뭐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뭐 개개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네네. 감사 방식이 잘못돼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네네. 위법한 행위가 될 거고요.
예.
위법한 행위로 해고까지 됐다 그러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다 줘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겠군요.
아니면 뭐 부차적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네네. 그 손해액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사안 관련돼서 실제 뭐 직원 컴퓨터 메신저 접근하게 되면 어떤 법률들이 좀 주로 예. 문제가 될까요?
그 직원의 컴퓨터나 메신저 이메일 접근을 위해서는 대부분 비밀번호라는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용 주체 동의 없이 열람하는 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 행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전자기록 비밀 침해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점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컴퓨터나 이메일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처벌받은 사례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네.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음해성 보도로 인해서 인한 그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네. 뭐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종교 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에 네. 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신저 내용을 열람 복사한 사례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
그 기준은 정당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법하게 내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 방법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한번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는 뭐 판결례는 아니고요.
네.
법원이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한 방법을 하나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아, 그런 샘플이 있습니까?
예,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네네.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네.
그 조사 대상자들이 업무용 컴퓨터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네.
이때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예정일 2, 3일 전에 대상자들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 통보했고요.
네.
자료 열람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네네.
필요한 검색어를 한정해서 그 검색어가 포함된 파일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사 대상 파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유지 조치. 그러니까 조사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네.
조사에 필요한 장비 운영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증거하고
네.
장비 운영자가 조사위원과 항상 동석하고 조사 장소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USB 휴대를 금지해서 이 증거의 연결성 같은 걸 이제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네. 아까 이제 두 개의 사례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겁니까?
예. 다른 하나는 피징계좌 동의 없는 사내 이메일 조사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사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된 고등법원의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네네.
2019년 번호가 찍힌 2020년 판결이고요.
네.
여기서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징계자료 수집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한된 범위와 목적 범위 내에서 사내 이메일을 검색 열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비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
그 경우에는 형소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네. 한 건데 요거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단서를 많이 달아놔서 네. 사실상 네.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줘라.
아, 급박할 땐 동의 안 구해도 된다.
네.
급박은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긴급성은 네. 또 형사소송법에도 예외가 되니까요.
네네.
그 대상이나 범위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서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지 않도록 해라.
다 훑어보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열람 과정에 중립적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거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서
중립적 제3자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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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전에 그 2006년도 2007년도에 있었던 판결과는 달리
네.
이제 조금 증거 자체의 연결성 그 훼손이나 변경 가능성을 좀 통제하는 그런 조치들도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자정보 관련돼서 뭐 메신저든 뭐든 PC에서 꺼내든 노트북에서 꺼내든 다양한 형태의 저장 매체에서 꺼내게 되면 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예.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실제 큰 시장이 존재하고
예.
기업 내부 감사에서도 뭐 이 활용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 전문기관인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네네.
전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이 2016년 29억 7천만 달러 규모로 평가됐고
네.
매년 9.7%씩 성장해서
네네.
2025년도에는 약 66억 5천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이제 수치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된 지금 시대에는 필요한 사실들을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디지털 포렌식이 그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꼭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복구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단순한 조사를 위해서도 디지털 정보 속을 찾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네.
제가 경험했던 공공감사 분야에서도 꼭 전문가의 포렌식뿐만 아니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일 자체가 조사에서 필수였습니다.
네네.
복무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문서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펼쳐놓고 대사에서 비위행위를 밝혀내는 작업은 필수적인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자율적 내부 통제라고 해서 각종 업무 시스템과 업무 정보 체계를 연동해가지고 시나리오 네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이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예.
당연히 민간에서는 더 빠르게 퍼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업의 업무 환경이 디지털화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예.
전자결제 시스템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모든 행위가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워드 프로세스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디지털 대상, 포렌식 대상이 되는 전자매체들은 거의 우리 모든 행위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그 디지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엄격한 적법성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쟁점뿐만 아니라 적법성 쟁점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야 되고 수사나 여러 가지 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절차에서 표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